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냥 눈 뜨니까 시간이 돼서 차 타고 아니면 걸어서 그냥 이런저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답답한 그런 그 사정을 좀 알리고 인간으로서 나의 그 실존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것을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겨루어서 좀 무언가 좀 문제 해결을 좀 받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일 보고 여기에 온 지 이제 가만히 세보니까 세 달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세 달 동안에 첫 한 달은 좀 이렇게 바쁘지 않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 한 두 달 동안은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고 힘들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 때 집에 가서 뉴스 잠깐 보다가도 그냥 눈이 감겨서 잘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람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세상 일에 묻혀 살고 또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무슨 홈페이지 사이트 만든다 그러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일에 온 시간과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이렇게 쏟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저 저도 뭐 정상적으로 살면 한 80세 이제 산다고 했을 때 촛불이만큼 있는데 지금 50만큼 촛불이 다 이렇게 탔더라고요. 이제 남은 촛불이 뭐 많이 살아봐야 이제 30년 정도 남는 그와 같은 그 촛불이 남아 있는 거더라고 이게. 마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귀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것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그와 같은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본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경은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아는데 그 이론과 실제가 지금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갈등의 이런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애들 문제도 있고 배우자 문제도 있고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도 그대로 안고 있는데 자 이게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유와 그 다음에 해방과 지금 여기 글로바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 구속받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묶인 데서 구출이 돼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런 삶의 어떤 목표가 되는데, 과연 이런 참된 자유와 해방과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좀 이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일생을 통해서 몇 차례 이 말씀에 대한 강해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가 있지만 인간의 그 실존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 해결책을 주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문제, 그 제자들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와 같은 그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넓은 지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말씀이 다 피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1시간이면 100km를 갈 수 있고 원하면은 KTX를 타면 2시간이면 저 부산을 갈 수 있고 원하면은 12시간 비행기를 타면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뉴욕시티에 등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젊은 사람들은 굶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그 백성들이 느꼈던 어떤 기쁨과 어떤 환희와 어떤 그 해방의 메시지의 그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빌론 제국이 형성된 그 이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일어나서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대왕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 제국이 완전히 네 개로 분할이 되면서 그 네 개 중에 두 개의 나라가 강력한 그런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전체 땅을 다스리는 셀루시드 왕국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시리아 왕국이 있고 밑에 이집트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껴서 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이 시리아, 이 이집트 왕국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 밀고 들어오면 그 안에 껴서 고통을 당하고 위에 있던 시리아 왕국이 밑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 또 중간에 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400년, 500년,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고백하는, 고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첫 번째 내신 그 일성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헤롯 대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듯이 이 에돔 사람, 이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갖고는 로마에 가서 그 왕권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을 하니까 말 그대로 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는, 정말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가서 보시면 첫 1년은 무명의 1년이에요. 어떤 나사렛에 어떤 대언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둘째 해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앉은뱅이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게 되니까 세 번째 해가 되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갈등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장본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그래서 온갖 반대에 부딪히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잡혀서 달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반대에 부딪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아시죠? 그분들도 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글로바라고 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십시다. 24장 21절 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그 학정과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구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쫓아다녔고,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글로바 그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줄 그와 같은 분으로 알고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일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로마 군정들에 의해 잡혀가서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여튼 이분이야말로 무언가 정말 해방과 자유를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떠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무엇인가 될 줄로 알았는데 맥없이 이분이 로마 군정들에 잡혀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땅속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를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줄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낙망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민중 봉기를 일으키든지 하여튼 군대를 모으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에게 구속과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3년 동안 따랐는데 그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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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혹시 낙망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모든 문제가 재정의 문제, 아내와 또 남편의 어떤 갈등의 문제, 이렇게 교회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팍 몰려들고 무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 가운데서 무언가 사랑하는 게 막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 문제가 다 하나하나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뭔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문제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질 않아요. 저 목사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로바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친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이 돼서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12, 3km 떨어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30리 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간 실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낙망하고 낙심해서 일이 안 돼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 마을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심지어 예수님 따르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냐,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속할 거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와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냐.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냐. 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저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들의 대화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들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인간 실존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실존의 문제가 예수님이 이들의 대화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얽혀있던 질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단번에 극적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기념의 책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 실존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깊이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모습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자매님은 어떻습니까,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죽음과 무덤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무덤에다 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예요.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그 문제. 여기 우리 한 자매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아기를 낳을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좀 더 큰 걸 이루어야 될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돈이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지식이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지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과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실존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이 죽음과 지옥과 사망과 이 아픔과 그 엄청난 핍박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모든 아픔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신 바로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와 같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완전히 영원무궁이 완전히 해결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왜 살면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얽어매냐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인격체로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현실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아주 죽겠어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너의 실존의 문제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함 아시죠? 그 연약함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내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게는 이와 같은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내 문제를 알아야 될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감정을 모두 다 체험하신 분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무너질 때 좌절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인간이 된 이후, 인간이 무엇인가 좀 생각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형성이 될 때까지 내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이런 거 하는 가운데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아시고 인간의 절망을 아시고 인간이 겪어야 될 죽음과 인간이 겪어야 될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래 죽음과 무덤과 고통과 갈등은 현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알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밑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지금 나타나서 그거 고통이 현실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데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나쁜 거다 그러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또 이 모든 문제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내가 일시에 다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죽어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풀어갖고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고 지금 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건 단 하나뿐이 없어요.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 예수가 지금 너희와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같이 동행하며 걷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당하게 될 때 내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다 어디에서 빙빙 돌아요. 자기 주변에서만 빙빙 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환경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 안에서만 빙빙 도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와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의 모든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문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가 단숨에 영원토록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가 돼서 그들의 불안과 낭만감과 좌절했던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영원토록 해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피하고 싶으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우리 장모님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보고,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김상희 자매님 어머님 누워 계셔서 지금 무덤에 들어가신 거 보고, 우리 좀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뭘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는 거 피하고 싶죠? 무덤 속에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누워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로 다 해서 꽝꽝 못 치고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그 들어가 있겠습니까? 무덤. 또 아픈 거.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서 마취를 안 하고 이 일을 갈아내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요. 그런 아픈 거. 이런 거 피하고 싶죠, 여러분? 전쟁 피하고 싶으시죠? 기근 피하고 싶으시죠? 압제당하는 거 피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실존의 문제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옆에 있는 그 이웃과의 문제, 옆에 있는 친구와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이 문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다 풀립니까, 여러분? 아픈 문제, 병 문제, 죽는 거, 무덤 가는 거, 이거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예수 믿어도 안 풀려요, 이 문제가. 이 안 풀리는 걸 우리 인간의 머리로,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풀어보려고 할 때는 여기 나온 글로바와 그의 친구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이게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방법대로 안 하시느냐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그 옛날 방식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때 이 모든 실존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문제들은 똑같이 다 있는데 그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그 문제는 우리가 잠시 동안 거치는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이와 같은 잠시 동안 겪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이들의 현실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 느끼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요. 또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내게 와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믿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옛날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냐. 첫 번째,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꾸 모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자꾸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이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말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즐 아시죠? 퍼즐 아이들 그림 맞추는 거. 그 안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걸 200개나 300개로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짝을 맞추지 못하면 온전한 그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이게 짝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짝을 누가 맞춰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짝을 맞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그 짝을 맞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찾아서 살펴보게 될 때 그게 짝이 맞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 가만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기 22절 가서 봐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 그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글로버와 그의 친구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나타난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또 베드로가 가서 진짜 봤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가 드러났느냐? 내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믿지 않는구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되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고 짝을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32절에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열어줬어요. 이 성경 기록이 닫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열어주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경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니까 세 번째 뭐가 열리냐? 입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입을 열어 증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열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제도와 방법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 입이 열리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50평생, 60평생, 70평생 예수 믿는다고 사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격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증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무덤 속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질 때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영원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